안에 말씀을 얻는 방법. 부담을 내려놓는 것과 안에 말씀과의 관계가 이렇게 지대하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우리는 안에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그분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안에 말씀을 얻게 됩니다. 당신 속에 이미 비춤이 있다면 그 빛은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 당신의 생각이 활발하고 풍성하며 능력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의 비춤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계시의 비춤과 번역된 생각은 당신 자신이 쓰기에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계시는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 계시가 이미 당신에게 믿을 만하고 구체적이며 결실하여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급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우리는 결코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급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은 당신의 사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적인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계시를 얻는 것이 요구됩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이 주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역자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은 결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빛비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때때로 우리는 빛을 생각으로 번역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비춤과 사상은 있지만 아직 말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이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어떤 때는 비교적 특별하고 어떤 때는 비교적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일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기다리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한마디를 얻는 것입니다. 혹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당신에게 주시고 다음 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또 한마디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얻은 한두 마디 말씀은 영 안에서 당신이 본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 안에서 이미 깨달은 것을 한두 마디 말씀으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한두 마디 말이 나올 때 당신은 자연히 당신의 영 안의 모든 것을 말해내게 됩니다. 그 한두 마디 말씀은 당신이 생각으로 고착시킨 빛을 말해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 안의 비춤과 생각에서의 고착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임하는 한마디 말씀은 당신을 맑게 하고 무언가를 보게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당신 속에서 본 빛을 말해낼 수 있고 당신 속의 뜻을 말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 수중에 있는 한두 마디 말씀이 바로 내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얻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적인 계시를 말해낼 수 없습니다. 계시가 없는 말은 영원히 계시의 빛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계시의 빛의 해방은 계시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계시의 빛만 있고 계시의 말씀이 결여된 사람은 계시의 빛을 해방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이 결여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교통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때가 아니요 일반적인 기도도 아니며 일반적인 교통도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기다림이요 성경을 하나님 면전에 가져가는 기도이며 성경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교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서 하나님은 쉽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얻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말씀을 얻었다면 당신은 내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죄인들을 구원시키거나 믿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두 마디 말씀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얻은 한두 마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이 글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최근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그 말씀이 당신의 일생 동안에 필요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의 영이 옳은 상태에 있다면 성령은 그 말씀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성령은 배후에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부담과 밖의 말씀과의 관계. 말씀의 사역은 반드시 비춤과 사상과 말씀의 세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말씀은 안의 말씀과 밖의 말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편의상 네 단계로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비춤이고, 둘째는 생각이며, 셋째는 안의 말씀이고, 넷째는 밖의 말씀입니다. 밖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과의 관계는 생각과 비춤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없는 영적 사실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안에 비춤이 있을 때 안에 비춤을 고착시키는 밖에 생각이 없다면 그 빛은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적인 한두 마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밖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말씀이 한두 마디밖에 안 되지만 그 한두 마디 말씀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한두 마디 말씀만을 말해낼 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많은 말로 그 한두 마디 말씀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한두 마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고 당신 편에서는 더 많은 말씀이 있어야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비춤을 우리 안의 말씀으로 변케하는 생각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많은 밖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안의 말씀만을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한두 마디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무 강력한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안의 말씀을 말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2000마디의 말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다 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5000마디, 1만마디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말해내는 것을 가리켜 말씀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성분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빛을 고착시킬 때 사람의 성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은 유용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유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성분이 들어오는 부분은 밖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밖의 말을 가지고 있어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밖의 말씀이 썩 좋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해내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안의 말씀은 밖의 말씀으로 말해내야 함. 안의 말씀은 너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밖의 말씀은 비교적 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밖의 말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밖의 말씀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이고 사역자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집약된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의 말씀은 적고 집약적이며 밖의 말씀은 풀어져 있고 많습니다. 안의 말씀은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말씀이고 밖의 말씀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한두 마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계시를 얻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얻은 후에라도 여전히 많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얻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계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넣어졌을 때 그가 한 말은 베드로의 냄새를 풍기고 요한 안에 넣어졌을 때 그가 한 말은 요한의 냄새를 풍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넣어졌을 때 말해낸 그 말은 바울의 냄새를 풍깁니다. 만일 당신이 헬라어 성경을 읽을 줄 안다면 어떤 책이 베드로에 의해 쓰였고 어떤 책이 요한에 의해 쓰였으며 또 어떤 책이 바울에 의해 쓰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이는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밖에서 쓰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은 각각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 넣어져 그것을 베드로가 말해낼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나 냄새는 베드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안에 넣어져 그것을 요한이 말해낼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나 냄새는 요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넣어져 바울이 말해낼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나 냄새는 바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성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택한 사람을 얻으사 그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나 또한 그분은 사람의 말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과를 배운 사람이 한 말은 배움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움이 적은 사람이 한 말은 배움이 적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그것을 전하도록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다시 방언의 원칙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이 일을 주의합니까? 이는 신약에서 바울이 방언과 선지자의 사역을 가지고 말씀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방언을 금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는 방언이 사람에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방언은 말씀의 사역에 유용하지 않습니까? 이는 방언 안에 사람의 이해력이 없고 사람의 성분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은 다만 성령이 준 말씀 전체를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포되었으나 거기에 사람의 이해력과 사람의 성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이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라면 방언이 선지자의 사역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언보다 선지자의 사역을 더 중요시하십니다. 선지자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선지자 자신도 들어있는 사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이 아니라 생수가 배에서 솟아나고 말씀이 배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신약 전체 안에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가 쓴 것을 읽으면 그것이 베드로의 그림을 알 것이고 야고보가 쓴 것을 읽으면 그것이 야고보의 그림을 알 것입니다. 또 마태가 쓴 것을 읽을 때 그것이 마태의 글인 줄 알 것입니다. 각 권마다 각각의 구어체를 갖고 있고 각각의 용어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문법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쓰기를 원치 않으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나 그 말을 당신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의 책임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를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쇄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성분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당신 속에 주신 한두 마디 말씀을 당신의 말로 말해내는 것이며 당신의 많은 말로 하나님의 한두 마디 말씀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해내는가는 당신이 그 한두 마디 말씀을 어떻게 풀어 해석하는가에 있습니다. 밖으로 말을 해낼 때 우리는 그 밖의 말 배후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빗비춤이고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이 형제 자매들과 어떤 말씀을 교통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대화이든 단상 위에서 전하는 것이든 당신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당신은 모든 해야 할 말을 포함하는 근원이 되는 한두 마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너무 집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풀어주어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당신이 망치로 그 말씀들을 조각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큰 바위를 작은 돌들로 조각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집약된 말씀을 풀어놓아야 하고 그것을 망치질하고 쳐서 조금씩 조금씩 내놓아야 합니다. 당신 안의 말씀을 세밀하고 풍부하게 말해내야 합니다. 두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당신 속에 본래의 큰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말로 전달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순된 것 같아 보이나 다 사실입니다. 한면으로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반면에 사람의 말은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노련한 사람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게 되고 전달할 수 없다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원래 그대로의 말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말해낼수록 말씀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밖의 말씀은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고 당신 안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먼저 우리에게는 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밖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할 때에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계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말할 때에 당신의 말이 아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생각으로 영 안에서 본 것을 말해내야 합니다. 당신의 영 안에 비춤이 있고 그 빛을 고착시킨 생각이 있으며 한두 마디 말씀도 있은 다음에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거를 주십니다. 하나는 영 안의 비춤이고 하나는 안의 말씀입니다.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그 계시를 떠받쳐 주어야 하고 우리의 말로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끌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빛을 고착시키고 우리의 말로 안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도합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안의 두 가지와 밖의 두 가지, 하나님의 것 두 가지와 당신의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합해질 때 말씀의 사역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얻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입으로 말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합해져서 함께 전달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안의 말씀을 따라 말할 때 안의 계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나 안의 계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적으로 본 것이 있으나 2, 3개월 혹은 반년이 지난 후 말씀의 부담은 당신에게 있으나 어떻게 말해도 근거가 될 만한 어떤 모양과 모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면으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필요하고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말할 때 속의 그 모양을 바라보고 안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두 방면을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계시도 있고 고착된 생각도 있으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깨달으나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고 어떤 뜻으로 가득할 뿐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만 알아들을 뿐 당신의 뜻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있으나 영 안의 계시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서 결국 사람들은 맛이 변한 전날의 만나를 먹은 것 같게 됩니다. 말씀이 전달될 때 안에서 본 것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밖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같아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각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계시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에서 우리의 총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계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당신이 아무런 생각도 갖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즉, 빛비춤과 생각, 안의 말씀과 밖의 말씀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입에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속에 말씀이 있다고 말할 때 밖에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차의 철로가 두 줄로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한 줄밖에 없다면 기차는 운행될 수 없습니다. 안의 말씀과 밖의 말씀이 서로 일치되어야 하고 안의 말씀은 밖의 말씀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 속에서는 빛비춤이 무엇인지 압니다. 또한 그 빛의 의미도 아는데 기초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만 채울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방아를 돌리듯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고 결국은 부담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때 우리도 한쪽 철로가 없어서 운행할 수 없는 기차처럼 안에 말씀은 있으나 밖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될 길이 없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계시나 안의 말씀만으로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빛과 생각이 있어야 하고 안의 말씀과 밖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합해질 때 비로소 사역이 있게 되고 영광스런 사역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함. 밖에 말을 준비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말해내려고 할 때 그 자체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안에 말씀을 할 때 당신은 오직 한 방향으로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몇 마디 말하다가 그칠 것입니다. 안의 말씀은 극히 집약적이고도 강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안의 집약적이고 강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할 때 당신의 말로는 안의 말씀을 충분히 말해낼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열 번 말할 때 사람들은 실증을 내고 귀하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골수를 찌르는 듯한 말씀을 말해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때 자신의 구변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일을 말하는 데에는 능하나 영적인 일들에서는 무능합니다. 방향을 조금만 돌리면 되는데도 안의 말씀을 말해내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의 말은 다 했는데 안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숙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로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해낸 것은 아마도 한 방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많은 교리와 지식과 가르침들은 이런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성경적인 근거와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외곽과 근거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 속에 비춤과 생각과 말씀이 있은 후에 당신은 성경과 당신이 얻은 계시 사이에 같은 모양의 일들이 몇 가지나 되는지를 한 가지 한 가지씩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얻은 말씀을 사용하여 그 말씀들을 반복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몇 마디 말씀을 얻었다면 당신은 오직 체험에 근거하여 그 몇 마디 말씀을 교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교통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를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경을 숙독해야 하고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계시를 표현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얻은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얻은 계시와 일치된 성경의 어떤 사례를 사용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의 어떤 사례, 요한의 어떤 사례, 창세기의 어떤 사례 또는 시편의 어떤 사례들이 당신의 말할 것과 같은 것이라면 이것들을 한 군데 모아두면 됩니다. 당신이 전할 말씀에 대해 바울은 어떤 식으로 말했고 베드로는 어떤 식으로 말했으며 다윗은 어떤 식으로 말했고 모세는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를 펼쳐놓고 주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말한 것을 참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얻은 말씀을 그들이 한 말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계속적으로 그 말씀 안으로 넣어 보십시오. 당신의 계시와 빛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지고 있는 책임과 짐을 근거로 한다면 그 말씀을 말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말을 거듭해낼 때 당신은 말씀이 전파되고 빛이 전달되며 부담이 덜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공허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속의 부담을 해방하기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결코 안의 말씀을 말해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당신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아마 다섯 번, 열 번 혹은 스무 번이나 언급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 속에 부담이 무겁습니까? 당신 속에 부담이 무겁다면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더 찾고 그리 무겁지 않다면 몇 구절 덜 찾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 가지 방식을 따라 전파할 때 부담이 조금 내려놓아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부담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짐이 좀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다섯 부분으로 말한다면 안의 부담이 다 덜어질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 안의 말씀,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때에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결코 성경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만 있는 것은 교리입니다. 말씀의 사역의 기초는 계시요 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해낼 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안의 계시가 결여된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성경만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아주 낮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본 것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말씀의 사역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시와 말씀이 있고 또한 성경 말씀이 있어야만 당신 안에 모든 것을 말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안에 말씀만 있고 성경 말씀이 없다면 결코 안에 말씀을 말해낼 수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의 시험.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의 부담이 감소되는지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큰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하는 말이 옳은가 그른가는 단상에서 내려온 후에라야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을 때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씩 말이 나올 때 당신 속은 점점 가벼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 그리고 생각 세 가지가 부담을 구성합니다. 이 부담은 밖의 말로 말미암아 덜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밖의 말은 마땅히 안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밖의 말이 안의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몇 분 동안 말했는데도 부담이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이 한 말이 노선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담이 덜어지지 않은 채 한 시간 동안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좀 전에 잘못 말했노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지십시오. 공과를 많이 배울수록 어려움이 적습니다. 말씀에 사역하기를 배울 때 안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시작할 때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나 말을 마쳤을 때에는 짐이 덜어지도록 사역해야 합니다. 부담 없이는 말할 수 없고 부담이 있다면 말을 마친 후에는 부담이 덜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전했는데 30분, 1시간 동안 전한 후에도 부담이 덜어지지 않고 여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당신 안에서 말씀으로 변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우리의 말의 일부는 옳고 일부는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말을 마친 후 부담이 덜어졌지만 완전히 덜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전해도 짐이 감소되지 않고 도리어 더 무거워집니다. 혹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떤 비유를 말함으로써 당신의 짐이 전보다 더 무거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유나 농담 혹은 도련이 임하는 생각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 때 즉시 당신 속은 더 무거워집니다. 어떤 형제는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그의 짐이 말하지 않을 때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은 전이래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짐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지 다만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즉, 당신의 눈을 항상 안에 부담을 덜어놓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짐을 어떤 곳에 부려놓은 후에 다시 지고 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담이 당신의 마음에 놓일 때마다 반드시 말씀으로 그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하기만 하면 도리어 부담이 더해진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밖에 말씀을 만지지 않았다면 말씀의 사역에서 당신은 상당한 어려움에 당면하게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 짐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은 다방면으로 말할 수 있고 여러 번 말할 수 있으며 이로써 당신의 짐은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당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의 짐은 덜어지게 됩니다. 말할 때 당신 속에 한두 마디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놓기 위하여 다른 많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두 마디를 떠받치는 많은 말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한두 마디에 대해 말을 잘한다면 또 당신의 말이 안의 말씀을 다 말해낼 수 있다면 이것은 계시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출해내는 말씀, 곧 그 한두 마디를 말해낼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을 주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몇 마디를 극점에 이르도록 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말을 이렇게 말해낸다면 당신은 말씀의 사역에 접하게 됩니다.